여러분들 여행 얘기해볼까요? 중국 다녀왔는데 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어요? 나 자랑할까? 내가 가본 나라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고 있지. 근데 주로 이런 나라에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네. 여러분들이 가보기 힘든 나라들을 주로 갔습니다. 물론 아주 잠깐 유럽이나 미국도 가본 적이 있지만 주로 어려운 나라들을 가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어요? 주로 약간은 잘 사는 데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취향과 기호, 그리고 선호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꼭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본 나라가 티벳이에요. 산, 에베레스트, 나라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한 2주일 동안 그냥 트레킹 코스 걷는 데가 있대요. 호흡이, 아 프랑스 갔다 오네 있구나. 갑자기 확 죽네. 내가 왜 제 앞에 이런 일을 꺼냈지? 어떻게 프랑스는 마음에 드셨어요? 나는 유럽 한 달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어디 갔어요? 우리들이? 글로 어디 갔니? 이렇게 한 달 동안 다녀오잖아요 보통. 얘는 쿨하게 프랑스만 딱 갔다 왔대. 럭셔리에요, 되게. 그냥 전 거기 가고 싶어요. 히말라야 가고 싶고요. 또 하나 가고 싶은 데가 사하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럭 타고 한 이틀 들어간 다음에요. 조그만 천막 같은 데 던져주고 한 이틀 있다가 데리러 온대요. 그게 좋을 것 같지? 그럼 이틀 동안 사막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빈대떡 같은 거 붙여먹고 있어.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 있어요? 럭셔리하게 프랑스? 제주도는 뭐니? 제주도. 제주도 뭐니? 제주도. 정말 이 슬픈 현실이에요. 그쵸? 한 영혼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건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가다가 마음씩만 돼요. 그럼 내가 제주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가보고 싶은 곳 있죠? 꿈꾸는 곳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히말라야의 정상이건, 분위기 좋은 프랑스건, 어떤 유럽의 어느 중소도시건, 빈 같은 데건, 혹은 뭐 혹시 중국 가보고 싶어요? 중국 같은 데도 괜찮고요. 아니면 동남아도 괜찮고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빛, 해변이 있고 햇살이 가득한 어떤 선플레이스 그런 데가 가보고 싶다면 또 그런 데 상상해 좋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10초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데 이거 해봐야 돼요. 해보세요. 떠올리세요. 떠올리십시오. 떠올리세요. 슬픈 고시생 여기나 아니면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떠올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거기 서 있습니다. 상상하세요. 좋으시겠죠? 여러분이 거기 서 있어요. 유럽의 어떤 도시건, 해변가이건, 햇살 같은 사막이건 거기 서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옆에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개를 떠올리십시오. 사막 한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놈이 내 옆에 있습니다. 해변에 서 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가 서 있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라도 안 마주치길 바랬던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는 되게 상황에 대한 선호가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자주 굉장히 관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되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만요. 사실 거기에 어떠한 사람들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린 좀 관계적입니다. 봅시다.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리머니 첫 시간인 거 알죠? 대표님 첫 중과 아시죠? 여러분들 리더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온 거구나. 그래요? 새로운 리더가 너무 기뻐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전 리더만은 하겠느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건가? 하여튼,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 거 알아요? 교회를 잘 안 다니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후에 70%가 관계적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할 때 그들의 이후에 70%가 관계적인 겁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 들다든가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몰랐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후에 여기는 좀 약해요. 60% 정도가 관계적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줬다든가 좋은 사람들이 있다든가 친한 사람들이 생겼다든가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100%가 언제 교회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냐고 할 때 교회에서 친근해지는 사람 5사람이 생겼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랑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명 정도 있으면 혼자 애비 들거나 혼자 돌아다니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먹서먹 아는 사람만 수십 명 있지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한둘밖에 되지 않으면 거기서 있기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관계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당연하고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당연하고 교회에선 좋은 관계들 나에게 주어져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고 내가 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가봅시다. 오늘 예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세모임을 하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쯤 되시니까 보통 6명을 안 하고 2배, 12명을 하셨습니다. 이 셀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조장인 셀. 오늘 본문은 그냥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디테일하게 보시면 본문 사이사이에 그 셀의 특징을 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쭉 써있지 않고요, 포인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소하게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는요, 굳이 출신 배경을 쓴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내가 덮었네.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이죠. 출신 배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3절 중반부에 보시면 세림 아테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출신을 쓰고 있지 않아요. 직업적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림 아테만 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출신을 쓴 사람이 있어요. 4절 첫 번째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위에 조그맣게 1번이라고 써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밑을 읽어보시면 아람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또 덮었네. 그리고 세림 아테. 열심당원이 어떤 것이고 세림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하였습니다. 아시죠? 좀 지루하지만 잠깐 드립시다. 로마 식민지하였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뭐예요? 로마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류가 있고요. 이 로마를 타파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부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라크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뭐예요? 미국이 세운 친미적 이라크 정부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통역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면서 그 친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편은 여전히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을 갖게 됐지만 미국을 내쫓고 친미주의자들을 반역자로 생각하면서 테러와 공격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든 간에 양쪽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당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식민지였어요. 세린 어떤 존재예요? 완전 앞잡이죠. 로마 정권의 앞잡이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군대보다 싫어했습니다. 군인들보다. 왜? 군인들은 당장 나를 찌르거나 때리지 않잖아.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냐는. 하지만 세린 어떻게 해요? 가장 피부에 와닿죠. 와서 내 돈을 뜯어가서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로마의 앞잡이 부류가 세리였어요. 그 직업인 사람이 누구라고? 마태입니다. 그 반대 누구예요? 열심당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열심당원은 이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 테러리스트, 투쟁운동 같은 걸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열심당원 내에는요, 무력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이나 로마의 뭐 그 당시에 어떤 지정관을 나와 있는 사람들이 홀로 움직이거나 그런 걸 습격해서 암살한 일들을 실제 자행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둘 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겠다고 딱 왔더니 12명 멤버 중에 누가 있어요? 열심당원 입장에서 내가 죽여야 되는 개가 거기 앉아있어요. 저 외국인가. 얘 입장에서 어디 길거리에서 마주쳤으면 날 죽일까봐 겁내야 될 개가 거기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셀의 특징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365일 공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 나 이런 상상을 해봤어. 시몬도 되게 불편했겠지만 12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에 야영을 주로 하거든요. 침낭 같은 데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충 침낭 비슷한 곳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이 마태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이 올까? 시몬의 숨소리에 신경 써지지 않을까? 시몬이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가는 날에는 마태는 경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저놈이 지금이라도 낯지르고 예수 제자 안 하지 뭐 하고 저벅저벅 이 모임을 걸어나갈 수도 모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불이 본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왔는데 멤버 중에 세리란 멤버 중에 열심당원이란 이걸 한 그룹으로 묶는 이런 센스 없으면 예수님이라.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인 설정은 사람의 이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친척관계를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를 얘기하고요. 또한 사람 누구를 얘기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적혀있는데 이들은 굳이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12명 중에 넘버원이 누구예요? 수제자 있잖아요. 그쵸? 넘버원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3명만 따로 데려가셨어요. 넘버2, 넘버3는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판세를 아시겠어요? 형제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뭐예요? 은메달, 동메달. 얘들은 형제예요. 근데 금은 누구야? 베드로예요. 안드레는 순위에 못 들었어요. 얘네들은 친인척이고 얘네들은 친인척이에요. 분위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부모의 청탁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랴?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 내 아들 둘이 양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원투이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를 공격하는 얘기야? 베드로 빼달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 누가 분노했을까? 그 분노의 주도는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겁니다. 대파가 있는 거죠.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메인으로 제일 예수님이 제일 일을 많이 시키시는 주도 세력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을 포함해서 안드레까지 4명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둘둘로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두 그룹 사이에는 알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하죠. 경쟁합니다. 누가? 예수의 제자들이. 이 셀 모임 어떠십니까? 한 놈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건으로 처리된 사람이 하나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신했다는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사건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는 도둑이라 회개를 맡은 자였는데 돈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배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내내 뭐 했습니까? 계속 횡령을 했습니다. 공금을. 그 공금은 기본적으로 누가 쓰는 돈이에요? 여러 가지 부자나 여러 가지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쓰는 돈이에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 기록 기본적인 12명이 뭐예요? 활동 경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1명의 돈을 자기가 뽑아놓고 있는 거죠. 밥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밥을 빼는 거고, 그렇죠? 잠자리를 펴내야 되는데 잠자리를 빼는 거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착복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11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그렇죠? 게임이 끝난 다음에 알았지 그 과정에서 몰랐습니다. 근데 봐요. 이 그룹의 목적에 크게 동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그룹이 자기 이해관계에 뭐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붙어있으며 그걸 위해서 얘네들을 속여먹으면서 돈을 빼내고 있는 사람이 얘네들이랑 친근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 아니죠. 얘는 왠지 속을 모르는 캐릭터가 됩니다. 왜요? 오픈되면 들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항상 블랭크를 두죠.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게 뭔가 도란 같은 걸 만들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왠지 쟤는 이 멤버십의 비전에 동의하지도 않는 것 같고 속을 잘 모르겠는데 꾸준히 와서 앉아있는 애죠. 딴소리 자꾸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에 가십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의 조가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갔더니 이래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애 둘, 꾸준히 나오고 잘 나오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들끼리 약간 경쟁합니다. 더 잘난 척 하려고 해요. 그리고요, 또 하고 둘이 있는데 이 둘은 진짜 서로 싫어하나 봐요.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릅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름만 달랑 언급된 멍 때리고 있는 애들 한 둘 있죠. 뭐 바돌로메 이런 애들. 뭔지는 모르겠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름만 달랑 나오는 애들 있습니다. 걔도 둘 앉아있고요. 그리고 얘는 교회에 왜 왔지 하고 싶은 애가 앉아있습니다. 아, 얘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얘는 신천지거나 다단계거나 연애를 하러 온 것 같다. 라는 묘한 표정의 아이가 앉아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딴 얘기만 쓸쓸하고 진짜 신앙적인 얘기라면 지루한 듯한 태도로 반응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거기에 가는 겁니다. 지하에 내려갔더니 그지같이 지들이 잘난 줄 알면서 열심히 하는 애들 둘 지들끼리 영 원투 같은 거 쳐다도 안 보는 애들 둘, 아, 멍 때리는 바돌놈의 둘, 그리고 아, 진짜 이상한 까로 그리고 나,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조잘. 다닐까 안 다닐까? 이 교회 다닐래? 너라면 이 교회? 재밌는 건 이건 예수가 처음 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처음 짰던 조이고요. 예수가 만들었던 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중요성, 그쵸? 중요합니다. 관계의 사랑, 예, 우리의 목적이죠. 이상적인 관계, 우리가 꿈꿉니다. 하지만요, 관계가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하는 메인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그것이 메인 기준이었다면, 만약에 이 세리가 청혼의 품을 끊고 왔더니, 아, 열심당원 있는 곳이야? 이런 데 내가 어딨어? 하고 빠졌다면, 이 열심당원이, 야, 여기는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세리 따위도 함께 하는 곳이야? 하고 빠졌다면, 2등, 3등만 시키면서 1등 안 시켜주는 예수님한테 삐져서 뒤로부터 해서 못 해먹겠다고 뒤를 자빠졌다면, 자꾸 자기를 수제자라고 해놓고 제일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라고 편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노했다면, 예수님 편애했어요, 알죠? 요한 갖다 놓고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이런 리더라니. 최악의 리더 아니에요? 편애하는 리더? 일은 누구 시켜? 베드로 시켜요. 그리고 사랑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렇죠? 베드로에 가서 잠자리랑 집회실 세팅이랑 사람들 좀 모으고 식사 좀 알아봐 놓고 일을 죽도록 하고 있으면 요한이랑 놀고 있는 거겠습니다. 아, 이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과연 주로 욕먹습니다.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아, 넌 또 나 된다고 욕하시고 막 하시고 뒤로 사단 막 이 새끼라고. 아니, 대답도 못했던 요한이나 좀 딴 얘기만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뭔 말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던 요한이나 요한보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번 치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뭔 말인지 잘 몰라서 돌아가신다길래 말려야 되는 건줄 알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그렇잖아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갖고 뭐 그래도 수제자인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면 베드로 물러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물러가면 다른 요한이랑 안드레랑 또 킥킥거리고 쟤 욕 먹었다 그러고 막 그래서 베드로가 뒤로 자빠졌습니다 바돌로매가 뭐 이런 곳이 다 있어라고 묵묵히 걸어나가셨다면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인생은 돌아갔겠죠. 세리로, 열심당원으로, 업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저 평범했던 사람.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12명은요, 물론 다른 이야기가 교체되긴 하지만 일반은 보통 명사를 쓰니까 그냥 12제자라고 표현합시다. 이 12제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12제자가 됐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웠고 세상을 뒤엎었으며 예수님의 사도,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다른 이가 칭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름 교회사에서 한 번도 목사나 선교사나 선생의 이름이 있어도 사도라는 이름은 바울 외에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그 독특한 칭호를 가지고 1세대를 이끌고 1세대를 만들어냈던 동역자와 팀메이트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관계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됐을까? 만약에 그들이 관계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자주 이들과 다른 행동의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되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10명이 모여서 팀메이트가 돼야 세상이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구와 지들끼리 싸우는 누구와 딴 생각하고 있는 누구와 섞여 있는 멤버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남들은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알아? 아니다? 아돌로매? 누구?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상처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은 아닙니까? 혹은 경제적인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닙니까? 혹은 딴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아! 긍정적인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을 자꾸 까먹고 까먹으면 왜 이렇게 성경을 덮지? 딱 한 명 있습니다.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알아요? 다데오 모르죠? 아 얘는 그냥 재밌어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 아 얘라고 말하는구나. 이분은 나중에 다 될 건데 그쵸? 내가 천국에 갔는데 다데온이 오셔서 너 나한테 반말 찍찍했던데 그럼 참 미안하잖아. 다데온은 별명입니다. 본명은 따로 나와요. 유다입니다. 본명. 근데 가론 유다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성경 마태 마가에는 다데오로 적혀 있고 누가복음에만 유다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신이 아닌 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은 아예 그래서 다데오라고 썼습니다. 다데오라는 말의 뜻은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마음, warm heart. 이건 뭐예요? 이름이에요? 별명이죠.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데오만 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랑 별명을 가졌을까? 야, 별명이 참 이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좋은 별명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은 부모의 소망을 담지만 사람의 별명은 그의 행동과 패턴을 말합니다. 그쵸? 우리 중에 무슨 별명 있죠? 어? 뭐라고요? 아, 이쁜이는 너희 둘끼리 쓰는 단어고. 예. 여러 사람 부담스럽게 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 힘든 일이죠. 참고로 이쁜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강선아 자매입니다. 그리고 정혜가 줄기차게 그렇게 부르는데 다른 사람 전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 없나? 아, 너 있구나. 머리 긴 귀염둥이죠. 그쵸? 얘는 귀염둥이라고 많이 해요. 누가 하죠? 한 10명 정도가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상대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열두자 이름 중에 귀염둥.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름이 귀염둥이인가 보다는 아니죠. 다대어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일단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패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열두 명 중에 그런 와중에 허허허 하고 있는 애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 따뜻한 애. 하여튼 뭐 걔 하나 보고 버티기 힘든 일이죠. 이 열두 명의 제자들, 이 열두 명의 패턴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는요. 충분조건이긴 합니다. 필요조건 아닙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못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 기회를 얼마나 많이 날리든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핑계대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방하게? 여러분들 이방하게 공부하기로 결정하셨을 겁니다. 왜? 방학이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은 방학에 몇 번이나 공부하셨습니까? 사실 거기는 아직 모르겠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왜 공부하기를 결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학에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겐 한 50여 장의 핑계라는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잠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 자일도 있고요. 교육적인 사명일 수도 있고요. 그냥 카드를 막 빼둡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그 핑계라는 카드를 지뢰밭처럼 만들어 놓죠. 절대 아무도 통과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로 터지면 자빠져 버리니까. 그렇죠?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관계를 그런 지뢰 중에 하나로 사용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주를 헌신하고 내가 주에서 변화되는데 관계라는 지뢰를 내 앞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밟은 다음에 터진 다음에 아 봐라 저것 때문에 저 그지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나아진 것도 없고요. 하인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요. 몇 년 뒤에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그때 버틸 걸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셀 모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기대되실 것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기대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뻔한 사람들 1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되면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그쵸? 그걸 실망하시겠죠. 아, 이 사람들이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도 뻔했으니까 우리도 뻔할 테니 그거 상처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만족이 돼서도 아니고요. 관계가 우리의 포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관계는 그저 관계입니다. 가치가 나아지. 그럼 본론을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지 같은 관계 속에서도 그 열두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열두 명은 그 그지 같은 셀 속에서 놀라운 사람을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아는 가장 뻔한 대답이 첫 번째입니다. 뭐예요? 셀 리더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20명의 예수 같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라고 믿으셔야 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의 자부심 있죠. 리나야. 아, 그럼요. 멤버가 그지 같아도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있으려면요. 리더가 예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선아야. 예수 선아. 예? 선아 예수? 그럼 어떻게 해? 선 예수? 예수성? 뭐 어떻게 해? 첫째, 리더가 예수 같아야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느끼죠. 아, 우린 변화되지 않겠구나. 우리 조상은 예수가 아닙니까? 친정 목사도 예수가 아니걸. 그런가요? 봅시다. 리더가 예수였다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해가고 교회 생활을 해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의 지뢰밭이 있고 상황의 지뢰밭이 있고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은 여러 가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첫 번째 예수가 리더일 때 네가 그것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하는 의미 하는 현대적인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셀에 들어가건 어떠한 환경에 들어가건 내가 거기서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내 1번의 의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뢰밭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뢰밭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마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수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에 초점 맞춰져 있는 이 열심당원인 그 지뢰밭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마태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왜 마태 때문에 포기합니까? 이 사람이 포기한다면 그 이유는 예수여야 됩니다. 항상. 무조건.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때문에 왔는데 이 때문에 포기합니까?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등록했습니까? 옆자리 사람 때문에 등록했습니까? 아니죠. 강사 때문에 등록했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와서 따라다녀서 등록한 게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강사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쁜 여자 따라다녀서 등록하셨다면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옆자리 사람이 내 진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되죠. 내가 퇴할 때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나를 희망시켰을 때밖에 없어야 합니다. 예수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의 영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뭔가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저렇게 하길 원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나전하게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너에게 이런 성장과 이런 변화와 이런 기준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무시해서 똑같은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새롭지 않고 어떤 이론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싱 하십시오. 내 옆사람을 포커싱 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에 포커싱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포커싱 하십시오. 그게 그지 같은 멤버 속에서도 열두 제자가 그 사도가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은데 포인트만 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뭐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온 그 목적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신앙 때문에 다닙니다. 맞죠? 여러분 교회 신앙 때문에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친구처럼 다니는 것처럼 속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는 이유는요, 신앙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요, 진짜 진정 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에도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거예요. 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주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하니까 멀어지는 거. 그래도 찝찝하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시즌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앉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십시오. 베드로가 요한 때문에 때려치고 싶다가도요. 내가 버리고 온 그물이 아쉽고 내가 버리고 온 가족이 억울해서 거기서 버티는 겁니다. 내가 그것까지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이것이 힘들다고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온 이유와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싱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딴 얘기지만 연결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큰 장점은요. 그게 선택입니다. 아십니까? 그게 재능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장점은 뭐예요?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베드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랑 물고기 잡는 거죠. 그리고 승질내는 거, 그리고 경쟁하는 거, 그리고 만만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휘둘리지도 못할 칼 뽑는 거. 난 베드로가 칼 뽑았을 때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예수께서 잡혀야 할 때 베드로가 칼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딜 쳐요? 귀를 칩니다. 뭐지? 난 그 장면이 되게 이상해요. 보통 진짜 죽이려면 어깨를 치는가, 다리를 치는가, 팔 치는가, 찌르는가, 뭘 해야 되는데. 하면 뭐 그냥 겉만 주려고 한다면 여기를 좀 스치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귀를 친다. 짧은 칼이었나? 하여튼 꽤 큰 칼처럼 묘사되는데 베드로는 귀자로 완료했습니다. 좀 소심해 보여요. 왠지 사람 찔렀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겁만 주고 싶은 거 없죠. 하여튼 귀만 쳤습니다. 딱히. 그것도 군인이 아니라 대리본 종이. 조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베드로 장점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장점 딱 하는 거예요. 예수 선택했습니다. 네.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등지고 예수가 소중하다고 생각돼서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도장들 잘 새겨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도장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도장이 뭔지 알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다 혹은 유일한 장점이죠. 그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유일한 장점에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조장이 뭔 줄 알고 선택했습니다. 뭔지 모르고 선택한 사람은 아니고요. 뭔 줄 알고 선택했어요. 그걸 하고자 합니다. 그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유일한 장점입니다. 부장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들의 장점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탁월하십니까? 이쁘세요? 잘생기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에 누군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런 평가를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평가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얘는 정말 이쁘지 않아요? 이런 말 잘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얘는 정말 괜찮지 않아요? 이런 말 잘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탁월한 연예인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안타까워하잖아.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가 아닌 거, 신세경이 안다는 거 안타까워합니다. 요즘에 담비도 하잖아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자교회, 신세경, 총무부, 지도목사. 아름다운 일이잖아. 나는 신방도 갈 텐데. 왜? 혐오하니? 날? 왜? 이게 뭐? 왜? 내가 왜? 여러분들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일한 장점이에요. 물론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이 장점은 너무 커서 다른 장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주역들을 따르고자 하는 것, 지금도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그 이유, 그 장점,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걸 팔아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을 싸구려와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내 장점,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성장하고자 하는 그 선택, 내 가장 큰 장점을 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좀 불편하다? 언제 좀 어색하다는 그 싸구려에 팔아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이렇게 하신을 통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의 세 가지 견주곡인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동기부여로 와 있다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옆 사람이 세리나 경쟁관계나 누구 동생이나 누구 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쟤도 나와 같이 이러한 동기부여로 온 아이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친밀해지는 우리가 예수라는 머리 위에 지체되면요 이 개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저와 나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끈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여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시간을 보내온 게 끈이라면 그건 교회 관계는 아니에요. 외모가 마음에 들고 성격이 마음에 들고 그 교회 관계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관계죠. 교회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 집중해 있잖아요. 그럼 내 옆사람도 뭐예요? 얘도 정말 열심당원이고 정말 세리이고 정말 그지 같고 성격도 이상하지만 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뭔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과 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통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친해지다가 공통분모로 친해집니다. 그렇죠? 사람 뭔가 성격이 맞거나 취향이 맞거나 생각이 비슷하거나 이렇게 친해집니다. 자주 얘기했잖아요. 예, 연애를 해도요 정말 이상적인 외모의 매력은요 3개월 견디기 참 힘듭니다.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베이스 기타 치는 밴드도 베이스 기타 치는 자매랑 잠깐 사귄 적 있어요. 한 달 동안 너무 좋습니다. 제일 기뻤거든 내가 만났던 중에. 제가 지하철에서 쫓아가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왜? 외모만 권장하고 살자고 했던 겁니까? 근데요 정말 힘듭니다. 한 달 동안 나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밴드에 대한 얘기만 들었고요. 그래서 클럽에서 공연하면 내가 정말 앉아있고 서있기 힘든 그런 리드싱어에 갑자기 옷을 벗고 뛰어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연을 가지고 서 있었어요. 찾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공통분모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공통분모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척관계를 찾아야 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취향을 발견해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끼리 교회니까 무조건 친해야 지내기 때문에 뭔가 something을 해프나려고 뭔가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겠어요? 아 너도 영화 좋아하니 나도 영화 좋아한다? 너도 여자 좋아하니 나도 여자 좋아한다? 남자들은 꼭 군대 얘기를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요 군 동호회가 아닙니다. 공통분모로 시작하는 거. 걔가 공익이면 어떡할래? 나처럼. 왜? 경제하는 거 지금? 내 공익 때문에? 내 공익 때문에 부끄럽지 않으면 참. 아 정제하는구나. 미안해. 무슨 공통분모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라는 공통분모를 찾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그가 서로 나와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공통분모로 지체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알 때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는 둘이 팀메이트가 돼서 같이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이 서로가 하나 되어서 초기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어진 공통분모,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격을 모았다면, 성향을 모았다면, 출신을 모았다면 되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교회에서 연대감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흐리고 있습니다. 연대감을 찾지만 연대감을 잘 찾아지지 않아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연대감은 신앙이고 복음이고 예수입니다. 이 3단계가 있을 때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셀모임 오프니까 현상적인 일입니다. 셀모임 처음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지켜보기에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아시죠? 제가 한참 동안 지켜보기에 여러분들의 셀모임은 정말 그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셀모임에 영적인 교류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셀모임에 교회됨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셀모임에 사랑하고 친근하고 아껴주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과 큰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셀모임이 무슨 사교모임처럼 시험기간에는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고 레포트 있으면 짧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내가 가서 반갑게 맞아주고 사는 얘기나 좀 하고 돌아가는 그런 셀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하자고 이 귀한 시간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꿉시다. 바꾸셔야 마땅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이 아닌 다른 것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왜 삶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늘어놓으시고 그거에 관심 받고 싶어 하십니까? 물론 전 여러분들이 뭘 하면 살아가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선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담이라는 명자에 서로 간에 일어났던 일상들을 나열하고 그것들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한 경련을 나눈 다음에 돌아간다면 다시 이 모임이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하고 의미있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사실 별로 의미없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것을 의미없게 만든 것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영적인 공간에서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고 영적인 공간에서 인간적인 일들만 만들어가는데 거기 무슨 의미가 발생하겠습니까? 서로 좋아하겠죠?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그건 장점입니다. 아주 큰 장점이죠. 굉장한 장점이에요. 영적 연대감이 없지 여러분처럼 좋아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들 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세요, 진짜. 사랑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거에 여러분들의 헌신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멀어졌다면 멀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어졌다고 얘기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다음 주에는 내가 한 걸음도 하나님께 달아주지 않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여기서는 나 혼자 얘기하고 너희들은 들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비방용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납득밖에 만듭니다. 생각해내다 방송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못했을 땐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잘했을 땐 잘하고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눔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내가 얘기했더니 그도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8명이 5명이 모이는데 다들 하나님을 이번 주에 못 만나고 다들 하는 게 멀어진 삶을 살았다? 그건 손붙잡고 기도라도 하시고 우리 참 한심하다는 얘기라도 하십시오. 매주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라도 큐티를 하겠지. 근데 매주 그래야 그 매주처럼 그렇게라도 하면 어느 쯤에서 그 모임의 부담감과 그 모임의 도전 여러분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줄을 보십시오. 목적을 시켜 춘출하십시오.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셀 모임에 갑니까? 왜 그걸 우리가 생명력이 담긴 단어는 셀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왜 우리 여러분들을 세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 아닙니까? 서로의 성격을 보지 마시고 서로의 취향을 보지 마시고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삶에 대한 관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되게 소중히 느껴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대소사가 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연대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안 궁금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20분 동안 다 얘기합니다. 그럼 걔가 미워집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면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말하라고 해서 말했던 얘는 상처받게 되죠. 그럼 그럼 다음부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3단원도 안 되는 세레모니 돼요.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인 듯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이걸 누구의 잘못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닙니까? 우리의 모두의 이해 없음 아닙니까? 우리의 모두의 함부로 행함 아닙니까? 우리의 모두의 습관적으로 행함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연애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사고 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습관적으로 그 관계가 냉랭해졌을 때, 습관적으로 서로를 함부로 하게 됐을 때, 습관적으로 대하다가 서로 가운데 있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갱신해야 될 때죠. 혹시 우리의 셀모임이 셀모임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냉랭해지거나 버려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께 초점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임이 되고자 기대하십시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걸 하고자 하십시오. 그걸 하고자 하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모였을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의자도 앉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단언합니다. 한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꾸준히 해나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의가 맞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는 셀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 건강한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아니요, 이 세 가지 없이 건강한 신앙 유지는 없습니다. 이건 생명의 기본입니다. 아침 저녁 저녁 먹는 것처럼. 그리고 성장을 하려면 양육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하거나 썸띵을 하는 것입니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요, 그런 계기들은요, 이런 상종이 되지 않으면 계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당수가 아니죠. 여러분의 얼마가는 개인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셀이 있습니다. 만들어 갑시다. 금요일 저녁에 리더들을 LT 다녀왔습니다. 누구는 돼지고기 구워먹는 줄 알았다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진짜 절밥 같은 밥을 먹은 다음에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렸고. 전 이번 리더들을 다를 거라고 신뢰합니다. 전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잘할 수 있는 애들이고 잘하는 애들인데 안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제 잘못이죠. 가르쳐줬습니다. 여긴 잘할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깽판 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친구 아니고 선배 아니고 동생 아니고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리더가 세임을 낼 것입니다. 그럼 리더가 세임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멤버들 간에 생명이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행여나 이 모임에 오셨지만 셀 모임이 너무 가볍고 인간적인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혹은 나와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그저 이 모임만 영주님으로 생각하셨다면 추천드립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봅시다. 오늘 가면 달라졌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면 비슷할 겁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안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예정입니다.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럼 2, 3개월 뒤에 우리가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셀모임 하나 잘하다고 주일 설교를 잡는 사람은 아니에요. 방언이 됐습니다. 비유가 있으실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나 삶에 대한 헌신이나 준비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비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없다면 세우십시오.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기 원하시는가. 이 방언권은 내가 내 영성과 내 성격과 내 개인의 삶에서 쉼과 노동과 일 공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뷰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시면 원하십니까? 균형 없이 하나 균형 있게 하나 앞에서 찾으십시오.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내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내 관계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 막연한 계획이 아닌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그 뷰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어떤 지뢰밭도 여러분들을 폭발시키지 못하도록 지뢰밭을 치워버리십시오. 그 뷰를 세우시고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핑계대서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겠던 그 지뢰밭을 치워버리십시오. 대부분 같은 지뢰밭에 터지는 거 아십니까? 잠, 친구, TV, 컴퓨터. 집에 두면 또 초라해. 비슷한 지뢰, 비슷한 핑계 계속 터지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은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그저 이 방학 때 지나가신다고. 방학은 핑계거리가 많아서 그저 지나가고, 학교 때는 학교가 바빠서 그저 지나가고,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게 1년 1년을 보내시면요, 20대 중반에 그저 영적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도 없이 삶에 내동댕이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로 원망하지 마세요. 네가 그런 게 누구를 원망해? 내 삶 앞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닌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못합니까? 가십시오. 가세요. 여러분의 그 꿈, 그 비전,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진짜 결론. 이 그지 같은 12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속에는 최종적인 반역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반역자가 있으면 그 그룹은 깨지기 마련인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있었던 모임 중에 한 명의 반역자가 있으면 그 반응이 상실될 때 그 모임 자체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대립적인 관계도 있었고요. 배경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했다고. 제가 예수는 아니고 리더들이 예수는 아니지만 이것은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룟유다가 아니라 나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신앙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내 옆사람들도 그런 사람이겠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지 같음이 우리의 성장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천박함과 내 천박함이 내 성장을 막지 못합니다. 그것에 핑계되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며 옆에 있는 사람도 바로 그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무엇이 우리의 눈을 흘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벅저벅이 걸음을 걸어나가십시오. 그러면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도 꽤 변해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난 6개월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겨울방학 때 헌신하고 결단하신 분들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이나 누구의 탓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의 핑계대입니까?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방학은 다를 것이라 결정하십시오. 매번 같아왔기 때문에 이번은 같으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면 따라가신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